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절 2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야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에게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나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야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아도니야의 죽음 소식이 들려오자 그에게 가담했던 사람들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사형을 언도받은 듯 그런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대개 정권이 교체되면 신정권이 구정권의 인사들을 숙청하거나 보복하는 정치 보복이 일어납니다. 피바람이 부는 것이죠. 지금 아도니야는 엄밀히 따지면 반란을 모의했던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정상적인 왕의 계승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가 왕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왕권에 대한 역모와 반역을 일으키는 행위는 대역죄에 해당합니다. 대역죄인은 사형을 당하거나 또는 유배를 당하게 되죠. 오늘 말씀의 본문은 얼핏 보면 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또 군대장관 요압, 그리고 다윗이 유언했던 시므이에 대한 그런 정치 보복 또는 숙청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정치 보복을 허락하신 듯이, 아니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을 정치적인 이슈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고 또 어떻게 지켜가는지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헤세드의 하나님, 이 은혜와 자비가 끊임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이 사건이 있은 이후 약 400년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그들에게 이 다윗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그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 왕의 행적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행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또 군대장관 요압은 이미 다윗의 왕권 아래에서 충분한 실세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충분히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더 확실한 권력, 더 큰 권력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누리고 있는 중에 권력을 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에 눈이 먼 나머지 그들은 권력 위에 계신 권위, 그 하나님을 간과했고, 또 하나님의 언약 대신 인간의 계략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채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다름질했고 결국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지금 이 새로운 왕권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마치 낡은 부대와 같은 이 묵은 죄악을 솔로몬에게 청산하도록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26절 27절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먼저 솔로몬은 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그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 그를 추방합니다. 비록 아도니아를 따르는 그런 대역죄에 가담했던 대역죄인이었지만 그가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을 함께 도왔던 그 공로를 인정하여 그의 목숨을 살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27절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 엘리라는 사람, 엘리라는 제사장은 사무엘 이전에 있었던 대제사장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빈하스였습니다.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주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정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의 집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늙은이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 엘리의 집안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제사장 아비아달은 이 엘리의 후손입니다. 엘리의 가문이었어요. 그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죠. 그래서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지금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즉 이 심판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습니다. 아마도 요압은 이 아도니아가 죽는 그 시점부터 이 솔로몬의 행적을 아주 민감하게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추방을 된 시점에 그는 성전으로 도망하여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이 제단의 뿔은 이 피를 바르는 이 거룩한 곳으로서 그 뿔을 잡는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뿔을 잡는 사람을 고의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주게 되어 있었어요. 보호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보호하는 법의 조건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거나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거나 부지중에 행한 경우에만 그 생명을 구해 줬습니다. 그러나 요압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죠. 요압은 부지중에 또는 고의가 아닌 살인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손에 피를 묻힌 자, 피가 가득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에 대한 설명이 31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요압은 평생을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보좌했고 또 다윗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다윗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권력에 취한 사람이었고 다윗의 그런 어두운 그림자를 먹고 자란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다윗의 그 어두운 그늘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저 다윗보다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추악한 뒷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쩌면 다윗보다 높은 위치에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다 행한 것이죠. 다윗의 명령을 잘 듣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앞에 그의 완악함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새로운 왕권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인물이 이 요압과 같은 인물이에요. 과거의 망령과 같은 인물이죠. 이 요압의 죽음은 왕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요압의 죽음과 함께 어쩌면 다윗의 왕위가 더 굳건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요압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므이란 사람이 등장하죠. 시므이의 마지막 장면이 등장합니다. 36절부터 38절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사실 지금 시므이란 인물은 앞서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에 가담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이전에 다윗을 저주했던 그런 인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명확히 그를 처단할 만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쥐같이 여러 정권을 옮겨 다니며 정말 괘씸한 일을 일삼은 시므이였지만 솔로몬은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예루살렘에 연금시키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는 일찍이 다윗을 섬겼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그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울의 집안 출신이었죠. 그래서 어쩌면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도 다윗을 탐탁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이 시작됐을 때 바로 다윗에게서 지금 압살롬으로 정권을 갈아탔죠.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박쥐와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지금 새로운 왕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여태까지 행적을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명분도 없이 그를 죽인다면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돌아서게 하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를 불러다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살도록 그를 연금시켜가지고 운신의 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의 출신 지역, 즉 베냐민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연에 방지를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 언약을 어기게 된 것이죠. 이 언약을 어긴 장면이 39절부터 44절까지 쭉 나오는데 너무 기니까요 읽지 않고 설명하겠습니다. 3년의 시간을 시므이는 숨죽여 지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 표현하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그는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정말 숨죽여 지냈습니다. 그렇게 숨죽여 지낸 시므이가 과연 변했을까요? 과연 지난날의 과오를 진심으로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회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솔로몬에게는 회개한 것처럼 충분히 꾸며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종이 도망간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종이 도망간 사건이 시므이의 성품과 또 그간의 삶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종이 왜 도망갔을까요? 숨죽여 지내며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였던 시므이의 뒷모습이 보였다는 것이죠. 즉 그 종들을 정말 악독하게 핍박하고 좀 심하게 대했을 그런 모습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충분히 꾸며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자리, 내가 충분히 내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어쩌면 가정이나 일터나 직장에서 그의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는, 그래서 꾸며낸 척, 회개한 척 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므이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3년 정도 지났으니 이제 됐겠지. 3년쯤 내가 숨죽여 지냈으니 이제 좀 용서를 받았겠지. 내가 좀 움직여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움직이는 이유 또한 명확했어요. 종이 도망갔기 때문에 종이 도망간 경우 주인이 종을 찾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가서 주인이 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라는 명분을 안고 그는 지금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늙은 여우처럼 약삭빠르고 교활하게 충분히 자신의 실리와 명분을 기가 막히게 잘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쯤하면 됐지라는 생각입니다. 이쯤하면 내가 용서받았겠지. 이쯤 섬기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충분한 능력, 충분한 자격이 있겠지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또 용서는 주시는 분이 그렇게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내가 그 은혜를 권리로 착각한 것이죠. 이쯤 했으니 당연히 용서받았다고 착각했고 또 이쯤 했으니 좀 용서를 해야 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시므이가 예뻐서 용서를 한 게 아니라 이를 악물고 용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므이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20살밖에 되지 않은 저 어린 왕과 자신이 정치적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린애로 너무 쉽게 본 것이죠, 솔로몬을. 그러나 솔로몬은 그리 녹록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3년의 시간 동안 솔로몬은 어쩌면 단 한순간도 이 시므이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므이와 이 솔로몬의 약속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그 약속을 솔로몬은 시므이와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했기에 그 시므이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시므이는 20살짜리 어린 왕과 약속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시므이는 이미 국민 정서상 괘씸죄로 걸려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지켜보고 있는 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리를 옮기자마자 예루살렘을 떠나자마자 이 모든 사실을 솔로몬께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시므이는 평생을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살았는데 결국에는 그 선을 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를 처단했습니다. 시므이를 처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 세 명의 인물을 제거하는 일들, 세 명의 인물을 처단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정치적인 보복이나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굳건히 세워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앞서 등장했던 세 명의 인물, 이 아비아달과 또 요압과 시므이의 공통점은 한때 다윗에게 충성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그들은 그 한때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다윗을 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충성은, 그들의 섬김은 이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권력에 취했고 또 탐욕에 취하여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때 하나님을 섬기고 한때 그분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시간과 그 섬기던 그런 뭐 모든 섬김과 또 사역과 교훈들이, 그 모든 예배의 시간들이 지금은 누룩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누룩이 되어버렸고 자신의 공로가 되어버렸고 나의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룩을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버려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희의 묵은 누룩, 바리새인들과 같이 묵어있는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는 과거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 한때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고, 지난주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주일 예배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 없습니다. 이 한때 섬겼던 이 한때가 우리에게 누룩이 되어서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 우리를 변질시키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비아달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요압과 우리 안에 있는 시므이를, 그 누룩의 모습들을 날마다 내어 버리지 않으면,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내 그들과 같은 불행한 말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순종했던 솔로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누룩을 내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께 새롭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아비아달과 또 요압과 시므이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섬겼고 한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한때 하나님을 위해 하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은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누룩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오히려 방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온전히 하나님을 닮고 예수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비아달과 요압과 시므이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사랑했던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내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이 밖으로 쏟아져 버리는, 제거해 내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내어버리는 것은 새로운 주님의 몸이 우리 안에 차오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로 차오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차오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약속을 함께 바라보며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힘주시고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누룩과 같은 묵은 죄악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또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